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꼬이고 꼬인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꼬이고 꼬인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맺어주신 새 언약,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되어 이끌어가는 새 언약, 그 교회는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통해 이런 부분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잘 봐야 될 텐데, 초대교회가 시작되며 이제 보여주는 성도들의 모습은 뭐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뭐 일곱 그 헌신자들, 그리고 바울의 전도 때 만났던 사람들, 또 그 제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간 이 바울의 모습들로 볼 수 있는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고 시작된 이 교회의 초기 역사를 잘 살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성경이 아니라 바로 성도인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증인이요 빛과 소금된 백성으로 살아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사건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실하고 차분히 또 깊고 정확하게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혔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었는데 아무도 지금 바울을 보호하거나 변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홀로 남아서 너무도 두려운 그런 지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네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로마에서도 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천지의 주재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금방 이제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말을 해 주시고도 바울은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거의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재, 역사의 주관자가 말씀하신 건데도 2년씩이나 시간이 흐른다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내가 들었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가 싶어서 의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너무 도움이 절실한데 약속은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2년이 흘러갔다. 이건 완전히 정말 이 뭐 불신의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울을 통한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바르고 온전하게 또 깨달아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 상황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보니까 슈퍼맨처럼 막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당신이 창조하신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한 분인데 이걸 창조한 분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 안에서 또 거기다가 자유지를 가지고 태어난 그 인간들, 그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 결단과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든 이 사건들, 이 꼬이고 꼬인 이 상황들을 감당하시면서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년 이상 시간이 걸린 이유는 그렇다면 그 주변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과 로마 통치에 따른 정치적 이권들이 아주 미묘하게 꼬여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시대 그 사회가 그랬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유대 지역의 왕으로 존재하는 헤롯 가문에 의한 그 세력들이 있었고 또 로마가 직접 임명한 총독들이 통치자로 군림을 했죠. 거긴 전부 그 시대가 전부 로마의 세기였으니까. 또 이 사람들이 정치적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거기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좀 특별하다고 하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도 복잡하니까 말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팔레스틴 지역을 조각조각 냈어요. 쪼개서 각 지역을 다 다른 통치자들이 다스리게 함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도 권력을 가지고 내부 경쟁을 벌이는 그런 지경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통치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는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자치 의결기관이 있었는데 국회 같은 데였죠.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대제사장 그룹, 뭐 서기관 그룹, 뭐 그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연정이 구성이 돼 있어서 늘 그 안에서 다투고 또 국민들은 어땠냐? 헤롯당파, 뭐 열심당파 이래서 뭐 독립하겠다, 뭐 이제 친일파, 뭐 이런 뭐 독립파 이런 식으로 나눠 늘 싸웠고 또 로마를 등에 업은 세리들은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명목으로 또 백성들의 피를 뽑아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이런 복잡한 사회적 구조가 그 시대의 구조였던 거예요.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이건 도대체 해결 방법이 보이질 않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 파당의 사람들이 이권 다툼으로 아주 그냥 이 그냥 자기들 것에 혈안이 돼 있었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밉보이면서 바울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종교적인 어떤 이 기득권, 지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게 부합했던 거. 그래서 그들이 함께 그냥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진 기득권에 도전하면 누구든지 죽이려고 하고, 그 로마와 헤롯 가문 같은 경우 그 땅에 그래서 토박인들인 유대인들의 비율을 적당히 좀 맞춰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또 뽑아내야 되니까 잔머리를 굴려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잡힌 거죠. 그러니 이제 바울이 뭐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가 뭐 이렇게 하자 해서 행하다가 잡힌 건데 그들도 전혀 손을 도울 수 없었고 정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완전히 그냥 혼자 함정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바울을 어떻게 하죠? 스스로 당신이 나서서 보호하십니다. 그가 품은 증인된 삶의 사명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바울이 품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이제 로마 중심부까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요지경 같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은 이런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기적과 마술과 같이 사람들과 상황을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고 이 불공평해 보이는 이 모습 이대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증인된 존재로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묵묵히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묵묵히 서갈 것인가, 꼬이고 꼬인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바울처럼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부르심 따라 굳건히 서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고 우리에게 부여받은 증인된 삶인 거죠. 기도를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기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은 없어도 오직 믿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의 길에 묵묵히 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인 것 잊지 마십시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죽음과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 진실을 알고 계시고 그 억울함과 불공평으로 인해 함께 울고 계시고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들과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언젠가 다가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각자가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그 일에 여러분 힘내십시다. 이 세상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너무도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뭐 이 세상은 고사하고 나의 가정과 내 연약한 부모와 가까운 친구들조차 심지어 나 자신조차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철저히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안목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보면 목적지가 보이니까 방향이 보이고 방향을 알면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고 없어질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고 좀 억울하게 살고 좀 불공평해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약속받았고 그 영원한 세상을 약속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바울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쉽게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공식적인 통치권은 로마 또는 헤롯 왕에게 있었고 이 로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유대인 나름대로 사법, 입법, 행정적 기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이런 사회적 공간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도들이 항상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린다라고 보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고 핍박과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계속 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대인의 정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미 알았고 그가 맡은 사명, 이 복음을 열방에 전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그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의 천부장이 봐도 바울과 얽힌 이 문제는 유대 자치기구,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의 힘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뭐 바울이 유대인이면 깨끗하게 끝나는 건데 로마 시민이니 그 로마 시민을 죽이려고 하니까 실제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가이사라 지역으로 보내서 실제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가이사라 지역으로 보내서 로마 총독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렇지 않아도 점령기에서 벌어지는 반란 같은 상황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정치자가 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였으니까 이런 약점을 빌미로 군중의 힘을 가지고 덤벼든 이 유대인들과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관할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에게 이를 보냈던 겁니다. 이 당시 총독들은 사실 뭐 거의 정치적인 여우들이죠. 능구렁이들이었어요. 요즘도 정치가들 보세요. 얼마나 능구렁이 같습니까? 위로는 로마의 권력 앞에 밉보이지 말아야 되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 중간에서 정말 자기 거 챙겨 먹으려고 하면 머리 정말 잘 굴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벨릭스가 이 재판을 맡으면서 뭐 유대인들의 환신도 좀 사고 또 바울에게 뭘 좀 뜯어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2년간 구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어떤 문제를 빨리 풀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한국 사람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죠. 바울도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아무 이유 없이 묶어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상하고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있는 상황이 2년이나 지나가고 있었는데도 뭐 원망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끝까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가 처한 그 상황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게 끝까지 남은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남에 의해 구속되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 행해야 되는 많은 부담감들이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아마 넘쳐나고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성도의 본질적인 이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자꾸 많은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옥에 갇혀서 그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서 2년이나 지내면서도 주신 사명이 있지 않고 그렇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뭐 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인된 모습 이걸 잘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진 상황과 환경 우리 탓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보냈다라는 거 잊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그 남은 자로서의 귀한 거룩한 길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벨리스키 총독은 자신의 남은 임기 기간 2년 동안 바울을 감금한 채 뭐 데려다가 얘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떠나게 되고, 그 후에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총독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 베스도 총독의 임기 초기, 그러니까 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항상 유대인들은 이런 시기를 활용해서 자기들의 정적을 제거하곤 했죠. 예수님도 빌라도에서 그렇게 죽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된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할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를 통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예루살렘에서 그 본디오 빌라도의 부임 시절 이런 집단 압력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었고,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특히 어떤 지역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들이 있을 때 자기들끼리 그 이민, 어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어떤 힘을 모아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관리의 통치에 잘 협조하고 관리자의 통치에 협조하고 좋은 협력자가 되겠다, 이런 조건, 뭐 후원자가 되겠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25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었어도 그 영향력을 계속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 그 바깥 사람들이 볼 때도 위협스러운 일들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만 토로하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대 관리들에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제대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각자 처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영향력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갑시다. 있으나 없으나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뭔가 그들 삶 속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베스도 총독에게 그렇게 바울을 고발하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좀 불러 올라오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울이 올라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암살하려고 했었었죠. 또다시 이제 바울에게 아주 위험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호송에 뭐 오려고 하고 어쩌고 하면 여러 면에서 번잡스럽고, 또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 법정에, 그러니까 이 황제 법정에 구류되어 있는 자를 예루살렘의 그 산헤드린에 데려가서 재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베스도의 신중한 판단으로 바울은 다행히 가이사랴 법정에 설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이사랴에서 법정이 열렸는데 여전히 바울을 죽여야 하는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건 뭐 세상 그 어떤 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스도가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유대인들, 그 통치 지역의 군중들의 환심을 살려고 바울에게 은근히 제안을 하죠. 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게 어떠냐라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이 상황을 다 아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나는 황제 가이사의 재판대 앞에 선 이상 끝까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정치가들은 유대인들에게나 바울에게나 뭔가 이익이 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될 만한 걸 뽑아내려고 잔머리에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런 인간들의 욕심이 가득 찬 행동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지켜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스스로가 능력과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잡힌 후에 벌써 여러 번 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벨릭스 총독 때문에 섰었고, 그 다음 베스도 총독 앞에 섰었고, 또 이번에는 보니까 헤롯 일가의 왕 앞에서도 서게 됩니다. 보통 이제 로마에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 그 지역 왕들이 찾아서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 이제 어떤 연결 고리를 만드는데, 그때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려고 방문을 한 겁니다. 며칠 머무는 동안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바울의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서 직접 그 내용을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법정이 또 서게 된 거예요. 그 25장 끝부분과 26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벨릭스, 그를 이은 베스도에 이어서 헤롯 아그리빠 왕의 재판 때까지 섰지만 저들은 바울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소, 그러니까 황제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풀려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전히 바울을 붙잡고 놓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뽑아내려고 한 거예요. 뭐 빨리빨리 보내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었던 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항소를 통해 그가 로마의 시민인 것을 통해 그를 감옥에 가둬놓은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보면 그 당시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사실 여기 감옥이었어요. 안전한 감옥에 보호하면서 결국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그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감옥 생활이라는 것이 참 좋지 않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바울이 만약 그냥 자유의 몸으로 있었다면 바울을 죽이고자 결단한 그 40명이 넘는 유대인들, 그 암살자들에게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로마의 군대가 지키는 감옥은 생활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처럼 안전하고 그것처럼 생명이 보장되는 그런 것은 없었겠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감옥과 같은 이런 삶이 불편하고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상황이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겪었던 이런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이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폭풍 속을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꼬인 세상, 억울한 세상,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거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성도요, 증인이요, 사명자로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심사숙고해 보기 바랍니다. 각자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꼬일 대로 꼬여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일을 마술처럼 풀어내서 슈퍼맨 영화에서 결국 권선징악을 이루듯 그런 세상이 우리 눈에 금방금방 나타나도록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각 사람의 행동을 심판하실 건데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가 하는 것을 신중하고 깊이 되돌아 봐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알고 그래서 부름받은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꼬이고 꼬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짜둔 대로 그냥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우리 스스로 이 자유지를 가지고 스스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내일 당장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매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서 사명과 비전 잃지 않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갇혀서 더 큰 일을 행하던 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사명과 환경을 우리 탓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한번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자기의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삶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바른 말씀대로의 길을 가면 손해보고 무너지는 세상에서 그런 현실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길을 따라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걷는 길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히 예비되어진 천국이 있다라는 이것을 알리는 삶이다라는 증인된 삶이라는 거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증인이여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주도하지 않고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말씀의 가치로 이겨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꼬이고 꼬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넘어졌고 무너졌고 계속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